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청교도 윤리가 아주 엄격하던 17세기 보스턴 광장에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헤스터 폴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의 심한 모욕과 삿대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니 이 여인은 유럽에서 늙은 의사와 결혼하고 남편은 나중에 오기로 한 다음 본인이 먼저 보스턴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남편이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혼자 살던 이 여인이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불륜을 눈치채게 되었고 결국 끌려나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주어진 형벌은 간통, adultery, 첫 글자 A자를 붉은 글자로 만들어서 이 옷 앞에 평생 달고 다니게 하는 그런 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불륜 상대는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 딤즈 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터가 끝까지 함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딤즈 데일은 평소처럼 목회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잘 아시는 그 나다나엘 호던의 그 유명한 주홍 글씨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헤스터와 이 딤즈 데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들켰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 사람은 이미 들킨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 안 들킨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들킨 죄인은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킨 죄인은 마치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자신은 의인 행세를 하면서 이미 들킨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들키셨어요? 아니면 참 다행스럽게 안 들키셨나요? 혹시 안 들킨 것을 안도하면서 들킨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한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애초부터 들킬 죄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가 나는 들킬 죄를 지어본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겁니다. 단지 남들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들킨 지 이미 오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은 이미 들킨 죄인과 그리고 안 들킨 죄인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께 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사람과 또 자신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죄인,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주홍글씨 속에서 헤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붉은 A자를 가슴자락에 붙이고 사는 그런 삶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딤즈데일 목사는 어떨까요? 참 놀랍게도 이 딤즈데일 목사도 역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키지만 않았지. 그래도 목회도 계속하고 있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딤즈데일은 비록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죄가 들켰다고 하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을 사람들은 다 몰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딤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슴팍에 A자 붉은 문신까지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헤스더가 겪는 것과 같은 이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극도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행하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칠링버드라고 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의사는 뜻밖에도 헤스더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함께 오지 못하고 보스턴에 늦게 온 그가 아내의 불륜 소문난 그것을 알고 분노해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혼자 살면서 의사 생활을 하던 이 칠링머드는 어느 환자의 윗도리를 젖히고 청진기를 데리는 순간 붉은 A자 문신을 발견하고는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가 바로 이 딤즈데일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헤스더는 남편을 찾아가서 딤즈데일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거절했지만은 거절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늙은 의사는 이 일을 천하에 알려서 고발하고 모욕을 주고 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중에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되고 이 딤즈데일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딤즈데일은 설교를 하는데 뜻밖의 그런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헤스더의 상대자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가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그 다음에 충격으로 쓰러져서 험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왜 이 딤즈데일은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고발하기 전에 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남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이해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여러분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그때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켰냐 안 들켰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들켰으므로 그것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죄인인지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한 죄인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가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 회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탄식 또는 후회일 뿐이지 회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회개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난 가지신 그 유일한 분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둘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세상의 유일한 세척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겁니다. 회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면,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는 가슴의 진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실을 좋아하죠?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시죠? 그것은 사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자가 취재를 하든지 무슨 관계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그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 그런 죄 지은 게 사실이요? 아, 사실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TV에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가 뭘까요? 아, 신문에 난 거 보니까, TV에도 그렇게 방영되는 걸 보니까 사실인가 보네. 그 나쁜 사람 고생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낙인 찍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증거나 증언 혹은 진술과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것이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이 많고 사실에 의해서 평가하고 사실에 의해서 결론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실과는 무관한 세상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져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학 작품을 또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빅톨 휴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인공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이 굶주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갑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커서 탈옥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형기가 자꾸 늘어가기만 해서 19년을 복역하고 훈련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 벤치에 쪼그리고 누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추위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네 이렇게 있지 말고 저 언덕 위에 가면은 신부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신부가 문을 열고 그를 환대하면서 따뜻한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신부가 베푸는 여러 가지 호의에 참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기는 했지만은 그 집안에 은촛대에 욕심이 생겨서 이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붙들렸죠. 경관이 그를 끌고 신부에게로 와서 물어봅니다. 신부님, 이 은촛대가 신부님의 것이 맞죠? 이 사람이 훔쳐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 신부가 말하는 대목이 아주 압권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 이 은촛대는 제 겁니다. 이 사람이 훔쳐갔네요. 아,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은촛대가 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준 겁니다. 이 사람 보고 제가 은그릇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 그건 놔두고 갔네요. 여러분, 이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은 뭘 말한 겁니까? 신부가 말한 것은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아주 다른 것이에요. 사실은 현상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미 발생한 지난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이 신부는 장발좌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거 진실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은 촛대뿐만이 아니라 은 그릇까지 다 주고 싶은 그것이 이 신부님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의 정체가 뭘까요? 진실의 정체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이런 식의 수리적인 사실이나 어떤 증거가 발견됐어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슴 속을 흘러넘쳐 채우고 있는 그 사랑, 그 바로 그 진리, 그 진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는 충만하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그 심령 속에 그 속에 그 진리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끓어오르고 있는 그 불타는 사랑이 충만하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저를 비롯해 우리 사람들은 이 진리, 이 사랑, 이 진실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저 사실, 요 사실, 사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실의 잣대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과 반대쪽 짝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이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율법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죠. 당신은 이런 일 저런 일 저지른 게 사실이요? 예. 그럼 사실이구만.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죄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을 들춰가지고 사실을 근거 삼아 율법을 잣대로 정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확인한 것처럼 어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정죄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고 감사하고도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한 족판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는 거 사실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고 너는 멸망해라.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은 거 사실이고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너를 정죄하고 벌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것보다는 내 가슴 속에 너를 향해서 끓어오르는 사랑, 이 진실된 사랑으로 그 사실을 덮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사랑이 바로 진리다. 너는 이 진리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실을 극복하시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고 가슴 속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갓난이를 보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애기라고 뭐다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애기들은 다 못생겼어요. 못생긴 애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기가 살아가면서 아주 잘생겨져 가고 이뻐져 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아,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애엄마들은 그 못생긴 애기를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아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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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애기 엄마. 잠깐만.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야. 내가 이야기 보니까 말이야. 코가 작아도 너무 작아. 각도도 틀렸고. 그리고 오른쪽 뺨하고 왼쪽 뺨 보니까 그 면적이 똑같지를 않아. 그러지 않아? 잘 봐. 아, 그리고 눈도 좀 보라고. 이 눈 보니까 말이야. 왼쪽 눈이 너무 크잖아. 아,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면은 여러분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장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들 돌잔치에 가셔서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잔치가 아니라 조금 후에는 이제 우리 팔순잔치에 가잖아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돌잔치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거 사랑스럽네. 사실 말하는 건 아니고 못생긴 거 사실이지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뭐 잘생기기는 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사랑하잖아요. 그건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 가서든지 사실을 말하지 말,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판치고 사실에 따라서 정죄하고 너는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실관계를 분명해가지고 너 이 목사 너 이거 사실이잖아 이러면은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을 다 저 뒤로 다 밀어 넣으시고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일가친척, 교회 성도, 직장 동료, 친구 뭐 오다 가다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실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가 눈에 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도 똑같지. 아니면 나는 더 나쁘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긍휼로 끌어안아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 없이 사실의 잣대만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너 지옥에 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난 사람이 그렇게도 남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그게 사실인데 그거 다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 가슴 속에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나를 덮어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이웃인지 잘못하는 모든 사람도 나도 그런 사랑과 긍휼로 대해준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도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람,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드디어 성립되는 것이고 그 기도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화법도 달라지게 될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실수했네 그것이 아니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하게 될 겁니다. 돌잔치에 가서 예쁘지 않은 그런 아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사랑스럽네요 하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뒤에서 따지는 게 빠른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 녀석에게도 가능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몹시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슴 속의 진실과 사랑을 공백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화법이고 천국의 방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로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짊어져 주시고 그 당신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진실로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옵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감격해서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그와 같은 긍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아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만배나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연로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나정임 집사님,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종숙 집사님, 계속해서 주님 새 힘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주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의 진실과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